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부터 우리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요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파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가 죽게 됐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울고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가 자기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이때까지 지었던 속옷과 뭐 겉옷을 보이면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녀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죠? 그런데 제가 이걸 아람어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람어로 얘기하면 다비다 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일. 그렇죠?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뭐라고요? 다비다 꿈. 이게 예수님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게 뭐였죠? 달리다 꿈. 이게 비슷하잖아요. 두 개가. 안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다비다 꿈. 달리다 꿈. 비슷하잖아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베드로가 복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거죠. 이 똑같은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 어디? 엘리야가 했던 엘리야 열왕기상 17장이었나요? 정확하게 17장 맞죠?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리는 일을 했었고 이거는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왕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 둘 다 살리는 일이죠. 요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일이 왜 그런지는 또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원본을 구약에서 카피한 거예요. 구약적으로 카피한 거고 원본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건을 카피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예요? 처음에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둘 다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거라고 숙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엘리야 사건에서는 어때요? 이제 죽기를 바라는 한 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죽으려고 했던 떡을 엘리야가 먹고 가뭄이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죽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살아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랬더니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래 죽으려고 했던 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아들이 죽었다는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해 주는 것이고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잘 엘리사를 돌봐주는 것 때문에 아들이 없다 하니까 너한테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얘기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일하는 데 갔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면서 죽어버렸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찾아가갖고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습니까? 아들 줘놓고도 죽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없었을 때는 괜찮은데 왜 줬다 뺐냐 이거죠. 왜 줬다 뺐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야이로의 딸이 아팠을 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러 갔어요. 이 사건 안에 모시러 가는 사건 안에 뭐가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안에 12년 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그 안에 있죠. 마가복음 안에. 마가는 이런 구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문화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구조. 혈류병 여인에 데리러 가고 가서 세워주는 안에 그 진짜 그 내용이 숨어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혈류병 여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고기의 내용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다. 혈류병 이 여인의 사건이 그 안에 줌으로써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건이 있던 거죠. 단순히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혈류병 여인의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년 동안 자기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혈류병이 피가 계속 난다는 것은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사람이 많은 와중에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손을 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손 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옷가를 만졌다 그래요. 옷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옷을 이렇게 만진 거 아니라 옷가. 이거는 제사장 옷가라는 것이 사실은 옷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 놓고 밑에 이렇게 술 달린 거, 방울처럼 달린 거, 제사장 옷에 달린 그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술은 왜 다는 거냐면 신명기에 보면 그 술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제사장 옷에 술이 달려있는 것은 그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술을 만졌다는 것은 거룩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데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그 거룩을 잡았어요. 그 얘기는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낫기 위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된 사람이 재판제, 잘못한 사람이 재판정에 갔으면 어떻게 돼요? 넌 유죄, 법정 구속, 이거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혈류병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을 만졌다는 것은 도피성에서 도피성 안에 있는 뿔을 잡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그 피가 나오는 혈류의 근원에서 피가 그쳤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뭐였죠? 병이 낫는 거였어요. 병이 낫는 거였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든 말든 아이고 좋다 도망가면 됐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 10명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 나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여인이 병이 낫고 나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예요? 그냥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병이 나왔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거룩을 잡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병이나 나을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아 내가 이 거룩을 잡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여자야 네가 이제 네 병이 다 나았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할 이유 없다 평안히 가라 그 일은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안에는 구원의 일이 어떤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건 달리다 굼이라는 소녀의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일어난 것이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지금 다비다를 살리는 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구약에서도 구약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 그랬죠? 키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뭔데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사마리아 사건은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전도하고 그 전도에서 세례를 예수의 세례를 한 다음에 그 예수에 믿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8장 내용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지를 구장 사건을 통해서 욥바 사건이라든지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어디예요? 룻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훨씬 더 점점 증폭시키고 마지막에 고넬료 사건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약이 어떻게 율법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구별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시작된 거예요. 재밌죠?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들이 뭐 빠르면 빠르다, 안 빠르면 안 빠르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했는데 얘기를 해도 제가 못 들으니까 천천히 하라고 손짓을 하시든지.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능하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모든 게 잘 풀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왜 우린 맨날 낙심하게 되는가? 왜 그런 거 예수님께 안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우리는 그게 가장 많게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뭐 게을러든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우리는 아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또 게을렀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환경들이 내 문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아무것도 최선을 다해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계속 태클만 거는 걸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 인생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광야라는 이 삶이 주어지는가 말이죠. 원하지 않잖아요, 광야의 인생을. 원하세요? 아니에요. 광야의 삶을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광야의 삶이 주어졌을까?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송했을 때 34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물론 죄 때문이라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죄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라 그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상관 없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되나요? 그럴 순 없죠.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징계가 있단 말이죠. 파이데이아, 아들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손길,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보다 맨날 힘들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있죠. 주님께서 그러면 언제 광야로 나가셨어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의하면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쫓겨가듯이 쫓아내듯이 광야로 내모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프지 먹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를 광야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단 말이죠. 찾아보세요. 이건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우리를 왜 광야에 두시는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8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광야에 두신 이유가 너를 낮추신대요. 우리를 낮추신대요. 낮추신다는 것이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 자신이 낮아지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단 말이죠. 낮추시고 시험해서, 시험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험한다는 얘기가 너 이거 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광야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는 다 싫다 그래요. 광야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다는 거죠. 광야 싫죠. 누가 배고픈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목마른 거 좋아하겠어요? 갈증나죠. 속상한 일 많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배고픈 적 있었어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어떤 위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참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못 누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찾지 마시고 골로새서인데 이런 좋은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뭐 적어놓고 보셨으면 참 좋아요. 골로새서 3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거기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빼뜨려갈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놓기도 싫은 거라면, 내놓기도 싫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지금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겠냐, 이거죠. 세상을 너무 동경하니까, 세상에서 사는 맛을 계속 경험하고 싶으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것 같고 정말로 저게 성공한 건가? 아니 나중에 부활했으니까 뭐 그걸로 우리로 얘기해서 그냥 그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 3년 가르쳤는데 다 도망갔죠 결국은. 남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목사님 돌아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수님 죽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한 거죠. 그런데 진짜로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왜? 주님이 그의 인생을 자기의 몸에 담고서 그 실패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걸로 끝나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떠나지 않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 성령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우리와 함께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도 여러분의 문제가 한번 해결된 것이 아멘이죠.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이 그리스도를 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이루려고 하셨던 목적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기쁘진 않죠. 제가 좀 더 피를 토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쓰러져야지.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도루가 사건이 먼저 준비해 주는 거예요. 고넬료에서 완전히 폭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 구별됐던 것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막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그 담이 헐리고 지성소로 가던 그 지성소가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기고 문이 열려서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주님을 괴롭히지 마라. 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애가 벌써 죽었다. 우리를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고 엘리사가 가기도 전에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먼저 가서 게하시 지팡이 갖고 자기도 어떻게 해볼까 한번 하는 노력들,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고난하고 힘들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유 그래도 구별된 것보다 그래도 거룩한 것들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대로 내 인생을 조금 더 따라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하지만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하던 아니면 그 잘 못하는 양심의 가책 아니면 아직도 우리를 콕콕콕콕 찌르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경험하고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보여줘야 할 모든 기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게을러지는 것으로 손해볼 필요 없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이거는 내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최선들은 그것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까지 막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특히 심하죠. 그래도 나는 개혁교회 안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개혁교회가 무슨 밥마로 밥 먹여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그 개혁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답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주님이 내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매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힘은 아닙니다. 내 노력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거예요.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 내가 만든 것, 내가 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은 그래서요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는 거?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떻게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삶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밖에 나가면 바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디글디글하죠. 밖에까지 나갈 필요 없는데요. 바로 옆에도 너무 많은데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많은 시간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험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 시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겨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 뭐 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자신이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음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럴 힘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픔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이렇게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미련함을, 우리의 이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라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거라는, 그 꽃을 피울 것이라는 그 기쁨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짐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위로이며 감사여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